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가족된 조선에 있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 진행을 맡은 조디모데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의 선교 소식과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송요한 선교사님 가정의 소식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눔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라디오를 통해 함께 듣고 계시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고 같은 마음으로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나라입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을 히브리 민족이다라고 부르는데요.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고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사용하는 이스라엘의 나라 이름이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조 이후에 당시 강대국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죠. 솔로몬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자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불리는 다윗 왕입니다. 그들의 가문이 바로 유다 족속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나라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조 이후에 강대국들에게 나라를 빼앗겼는데 어떻게 지금 사는 그 땅에서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네,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만큼은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려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는 채로 그들의 민족성을 유지하며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민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8년 지금 아시아의 서쪽 끝 중동의 한 중간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가에 2000년 만에 무력으로 그곳 주민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나라의 크기는 한반도의 북과 남의 강원도를 합친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찾은 이스라엘 민족, 그들 유대인들에게는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지만 그 땅에서 이미 2000년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또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국은 그렇게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언한 1948년부터 1982년까지 총 5번에 걸쳐서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그 유명한 중동 전쟁입니다. 주변의 모든 국가들은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을 적으로 여기게 되었고 그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국경 안에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인 가자지구라는 곳에서는 크고 작은 폭탄 공격과 같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도 팔레스타인 내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납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대대적인 보복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사람들 4,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에 있던 무장단체와 전쟁이 확산돼서 최근에는 군사 강국으로 불리는 이스라엘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땅에서 선교사로 계속 있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송유한 선교사님 가정은 어린 자녀도 둘이나 있으신데 그곳에서 지내시는 게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 편지를 보면 그래도 현지에서는 밖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안나자미님께서 선교사님 편지를 먼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요즘에는 저희가 밖에 나가면 수많은 현지인들이 저희를 향해 관심을 가지고 먼저 말을 물어옵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대화가 어쩔 때는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까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스라엘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저희에게 주시는 마음은 저희가 이 땅에 처음 올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인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고 지금이 이것을 위한 완벽한 때임을 매일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겪으면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받고 있는 육체적 긴장이나 정신적인 긴장이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저희에게 더 긴장되는 일은 얼마 전에 이 땅에서 30년을 섬겼던 우리 사역자의 지도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저희 친구 앤드류가 탄자니아 마사이족 사육지를 방문했다가 자동차 사고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도 그들이 버스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저는 마치 수월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를 잃은 이 일로 인하여 기둥이 통째로 빠져버린 것 같은 상실감이 느꼈고 그 슬픔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앤드류는 오랫동안 한 팀으로 매주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역했었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남쪽 서안지구 구석구석을 함께 다니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오래된 승합차에서 조그만 선풍기를 틀어놓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헤브론 지역을 다니며 가정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우리 곁에 없다는 게 아직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아랍어도 현지인처럼 아주 유창하게 하던 동역자였습니다. 늘 겸손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사람들을 섬기는 친구였습니다. 앤드류는 20살에 이 땅으로 왔기 때문에 그의 고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이 땅에서 살았던 30년의 시간이 더 깁니다. 너무 좋은 리더였고 친구여서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저희에게 매우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바울과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였던 초대교회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을 때 함께했던 공동체가 느꼈을 것 같은 기분이 이런 것일까요? 앤드류의 아내와 아들은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는 허리가 좋지 않고 위장장애 등 건강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앤드류의 아들은 10살인데 입양된 아이이고 정서적 돌봄이 필요합니다. 앤드류의 남겨진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겪는 많은 일들은 항상 사역과 관련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가 막힌 일들도 많이 겪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진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길러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송요한 선교사님께서는 전쟁을 겪는 것보다 오랫동안 함께 사역하던 동역자를 잃는 것이 더 큰 고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으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동역자를 갑자기 잃는 것은 얼마나 큰 슬픔이 되실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게요. 그것도 그 땅에서 무려 30년이나 선교 사역을 하시던 분이시네요. 남겨진 아내분과 어린 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겨진 가족들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 중에도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계신 선교사님 가정과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그 동료 사역자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나자미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중동의 한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서 주변국들과 서로 공격하고 서로 납치하고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지역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전쟁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던 앤드류 선교사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로 인해 송요한 선교사님 가정에 큰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가정에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앤드류 선교사님의 남겨진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또 부족함 없이 도와주세요. 남편과 아버지의 빈자리와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사역자의 몸에 있는 병들을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송 선교사님 편지를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 형제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집에서 매주 3회 에티오피아 유대인 아이들과 예배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히브리어로 성경도 읽고 나누고 악기들을 가르치고 함께 연주하며 아이들이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 부림절에는 가족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그동안 연습했던 찬양곡들을 연주하며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에티오피아 유대인 가정에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잘 연결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언어인데 이스라엘로 처음 귀환한 알리아 1세대 부모들은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고 에티오피아어인 암하라어를 하는 반면 아이들은 히브리어를 하지만 암하라어는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돕기 위해 진리의 집에서 매주 아이들에게 암하라어를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만나는 이 시간이 정말 귀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며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는 자신감이 되고 부모님들에게는 위로와 감동이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세대와 세대가 하나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외치며 함께 찬양할 때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가장 필요한 이름이신 예수님이 이 아이들의 믿음의 고백과 외침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매주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도 암송하고 찬양으로 고백하는 아이들이 대견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한 지 2년째인데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바뀌어가고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메시아니 주라고 합니다. 매달 두 번씩 이들의 자녀 세대들과 함께 예배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전쟁 중에도 이스라엘 곳곳, 나하리아, 리시온 레지온, 아플라, 예루살렘, 갈릴리, 라마트간, 네타냐 등을 다니며 이 땅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에티오피아 아이들이 예배 축제에서 한 순서를 맡아 섬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다음 세대들인 이 아이들이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지고 엘로힘을 전심으로 높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서 같은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시기했고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 즉 구세주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그들을 구원해 줄 또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구약 성경의 일부만 인정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님께서는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메시아닉 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섬기고 계신 거군요.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무척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같은 유대인끼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메시아닉 주들은 참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들의 자녀들을 만나서 도움을 주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는 훈련을 통해 삼대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시네요.
네.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발음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이 본래 쓰여졌을 때 불려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이스라엘 말로 예수님을 불러볼까요? 예슈아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예슈아.
네.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같이 불러보시죠. 하나, 둘, 셋.
예슈아.
네. 송성교사님께서 특히 에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한 유대인들 그리고 그 어린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으십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형제님, 기도해 주실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스라엘 땅의 2000년 전의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신 아기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 밖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감람산 언덕에서 그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지만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고 그들 마음 속에 참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송요한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예배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만나는 에티오피아 유대인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들로 인해 그들 민족이 구원받고 삼대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로 하나님께 복종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가 되게 하셔서 모든 이름으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좋은 선지자 중 하나로 생각하지만 그들의 삶과 생명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사실이 매우 감동이 됩니다. 특히 그 어린 유대인들 중에서요.
그러게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습관처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호칭 안에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예수라는 그 깊은 뜻이 담겨 있었음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 듣고 계신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부르는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백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외침이 북조선에서도 자유롭게 울려 퍼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송성교사님 편지를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시간 함께 하셨던 두 분은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 시간은 특별히 기대했는데요. 성경에서만 저희가 들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생생한 현장의 소식으로 듣게 되어서 너무 좀 마음이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가 시작된 곳이 이스라엘이었고 또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길래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담겨있는 땅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이렇게 시인하는 유대인들이 또 많지 않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네, 선교 현장의 이야기가 참 예수님을 그 설교를 현장에서 들었던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그 삶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그분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교 현장에서 헌신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송 선교사님 또 그분의 그 동역자를 잃은 그 아픔에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기대했던 시간과 다르게 조금 무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또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또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또 선택하신 땅이기에 저희가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정말 그날만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안나 자매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로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큰데요. 혹시 목사님은 이스라엘 여행 가보셨습니까?
네, 저는 한 달 동안 전도 여행을 갔었어요.
와,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땅을 밟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면 신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그 인간으로 사시고 30년 동안 묵묵히 아무 반응 없이 이제 목수일을 감당하시면서 그 사역의 현장에 계셨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인간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인간의 이 모든 공간에 들어와서 엄청 낮아지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어울리시면서 가셨다라는 게 너무나도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한 한 영혼도 귀하게 함부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선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 북조선 땅에서 꽃제비와 같이 또 그리고 뭐 제일교포와 같이 우리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작은 이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온전히 대하고 존중해주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두 분 다 너무 귀한 나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북조선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모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이시며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커다란 품 안에서 북조선의 모든 형제자매가 안전하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안전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모든 공격을 막아주실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이 붙잡을 만한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안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겨드립니다.
북조선에 살고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독일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믿음 앞에 더 용감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함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2025년 3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힘이요 구원자이시요 반석이시며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항상 불안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우리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분을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간구, 우리의 모든 소망 주님께 올려드리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인생의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교독문 3번 시편 4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 모든 계절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을 맞이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눈 속에 감추인 생명들이 봄을 애타게 기다리듯이 저희도 복음의 따스한 봄을 기다리며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인들의 완악한 마음 주님의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빛이 비추이는 곳마다 어둠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복음의 사랑으로 승리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해 활을 쏘는 악의 세력은 강해져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불 가운데 저희만 있는 것 같습니다. 소망 없이 산의 배를 짓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모두의 멸시와 박해와 비웃음에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처한 상황이 뜨거운 불 가운데 갇혀 있습니까? 그럼에도 노아와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마다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마침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주, 세상이 주지 못할, 세상이 끊어내지 못할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사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요셉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려고 합니다. 함께 하시사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을 내려 주소서.
아멘.
오늘도 가난한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예종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이 시간 저희와 북조선 땅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고 오늘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저 북조선 땅에 평화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종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목자이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은 무엇입니까? 주옥 같은 시편이 많겠지만 그중 시편 23편은 시편의 진주, 백미라고 불립니다. 질병이나 죽음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는데 가장 많이 인용되고 특히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낭독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소망과 위로와 새 힘을 주었는데 시편 23편을 통해 참 소망과 위로와 힘을 얻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주인인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연약한 인생의 주인이 되었으니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가 목자이신 교회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의 오랜 경험과 일생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목자인 것은 다윗만의 독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과 왕들을 목자로 자주 표현했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오래된 성어 중 하나가 목자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내 삶을 두겠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가 목자이신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가 목자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으로 표현한 것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길을 잃고 헤매는 양으로 묘사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과 인간 사이엔 유사점이 많은데요. 어떤 유사점이 있을까요? 첫째, 양은 방향감각이 둔하고 고집이 세고 시력이 매우 나쁩니다. 양은 소나 말, 개나 고양이와 달리 방향감각이 아주 둔하고 고집이 세죠. 중동지방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욕이 양 같은 놈입니다.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고 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고 지저분한 짐승의 대명사가 바로 양입니다. 양은 또한 시력이 매우 나쁩니다. 물체를 분명하게 분간할 수 있는 시력이 겨우 2, 3미터에 불과하죠. 코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못 보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방향감각이 둔해 자주 길을 잃고 엉뚱한 길로 가면서도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몰라 집으로 찾아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양 같은 존재입니다. 고집스럽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데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 길 잃은 양처럼 방향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양은 자신을 보호하거나 방어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몸 색깔을 주위의 자연 색상과 비슷하게 변질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자처럼 튼튼한 이빨이 없고 염소처럼 날카로운 뿔이 없습니다. 치타처럼 발이 빠르지도 않고 곰같이 사나운 발털도 없습니다. 적을 공격하거나 방어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지요.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라는 책을 보면 하룻밤 사이에 두 마리의 들개가 292마리나 되는 양을 마구 물어뜯어 죽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은 이토록 무기력합니다. 또 양이 넘어져 네 발이 하늘을 향하면 일어서질 못합니다. 계속 발버둥을 치다가 늑대, 사자, 매, 독수리에 먹잇감이 되거나 계속 허우적거려 위에 가스가 차기 시작하면 위가 고무풍선처럼 부풀어 혈관이 막혀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몹시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양이 떼를 이루어 풀을 뜯어먹다가도 토끼 한 마리가 나오기라도 하면 깜짝 놀라 우르르 도망치게 바쁩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감정 가운데 가장 깊고 근원적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인 주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양은 먹고 마시는 것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가장 모자란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푸른 초장이나 실만한 물가를 두고 엉뚱한 곳으로 가서 가장 절실한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가장 절실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깊은 공허감과 허무함과 외로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유해 행복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궁핍하고 심령이 메마르고 곤고함 속에 사는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오히려 잘 사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보다 자살률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에서 건져내 인도할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 양은 주위 환경에 너무나 쉽게 오염되는 존재입니다. 양을 멀리서 보면 깨끗해 보이나 가까이에서 보면 지저분하고 냄새나며 주위 환경에 쉽게 오염이 됩니다. 고양이나 개는 스스로 몸을 닦고 새도 물통에 들어가 퍼드덕거리며 몸을 씻고 코끼리나 곰도 강물에 뛰어들어 몸을 닦습니다. 그러나 양은 몸이 더러워도 그냥 그대로 뒹굴 뿐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생각과 말과 행함에 있어 환경에 너무나 쉽게 오염되지 않습니까? 금방 더러워지고 악을 일삼는데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할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양은 혼자서는 결코 살지 못합니다. 목자는 양의 생명의 근원이며 존재와 생존의 토대입니다. 양이 목자를 철저하게 의존할 때만 양을 살 수 있습니다. 양들처럼 우리도 목자이신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여호와가 목자여 되어 주신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삶은 문제의 연속인데 어찌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혹시 거짓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의 삶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세의 여덟 아들 중 막내였던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치며 살았죠.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사단의 곱이 나타나면 양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왕으로 예선해 놓은 자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베들레헴에 와서 이대의 아들들을 다 부르라 했는데 이세는 다윗을 제외한 다른 일곱 아들만 불렀던 것을 아실 겁니다. 블레셋의 침략으로 이세의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이세는 아들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 위험한 전쟁터에 다윗을 보냈습니다. 다윗 위로 형들이 4명이나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부모에게 존재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에게도 다윗을 우습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건 굉장한 상처로 남습니다. 다윗은 결혼한 후에도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장인 사울 왕의 시기심으로 다윗은 10여 년을 광야에 쫓겨다녀야 했고 많은 연단 끝에 왕이 된 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너무나 기뻐 뛰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는데 이 모습을 본 아내 미갈은 모욕을 주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암투를 벌였고 아들 압살롬은 구태타를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으려까지 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그치지 않았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고통과 아픔을 겪어서 견디기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격에 넘쳐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평탄치 않은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다윗 역시 선한 목자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서 인도원을 받아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님들, 여호와를 목자 삼아 힘들고 고달픈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목자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지만 그 부족함이 없는 것을 부족함 없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도 이런 여호와를 왕으로 삼고 선한 목자로 삼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헌금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생각나는 이웃의 필요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돕고 또 우리의 주변에 헤매이는 양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물질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으면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물질과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은 예종 목사님이 북조선 연합교회와 함께하는 주일 예배에 함께 하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음 주에도 예종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너무나도 감동 있게 들었는데요. 특별히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어린 양이다 라는 이러한 주제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혹시 준비하시면서 어떤 감동으로 준비하셨는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준비하셨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을 위해 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서 이제 말씀까지 전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주어져서 저는 감사함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신원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네.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했더니 하나님의 시편 23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셔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북신원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네.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 북신원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분명히 믿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게 하나님께서 우리 양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따라갈 때 때로는 우리가 높은 산길을 갈 때도 있지만 또 평탄한 광야로 우리가 평탄 들판으로 갈 때도 있지만 또 깊은 또 사망의 금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고 다윗의 삶을 보면 그게 더욱 느껴지는데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또 북조선 사람 중 한 명으로서
네.
저희 북조선 땅에는 다윗의 그 어둡고 힘든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 힘내시라고 어떻게 또 그분들이 나아가면 좋을지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고
네.
또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도움과 진정한 힘과 위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만을 굳게 붙잡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도움, 위로 네. 소망을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설교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북조선 땅에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목자 되신 금성만 따라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끝끝내 승리케 하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또 다윗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북조선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종 목사님이 봉헌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25년 3월 2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믿음의 재료, 사랑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곳에, 선한 곳에, 아름다운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는 곳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윤택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크시다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 인도하심, 함께하심, 돌봐주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과 교회와 또 일터 위에, 저 북조선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